어떤 사람이요, 그 친구와 같이 아주 그 좁은 산길을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보니까 차가 자꾸 한쪽으로 기울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그 운전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자네가 이렇게 심하게 구불구불한 길에서 운전할 때마다 얼마나 그 두렵고 겁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운전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무서우면 나처럼 해보라고. 그래서 이 조수석에 있던 친구가 친구를 쳐다봤더니 눈을 감고 운전을 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은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현상 아니면 문화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지금의 시대를요, 경제위기, 폭력, 테러, 전쟁, 인터넷 악플, 뭐 전화사기, 유행병,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다 비롯해서요, 암, 기후변화, 환경호르몬, 유전자 변형, 작물 등등 예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 위협으로 우리 인류를 공격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어느 때보다 커진 이런 사회를 리스크 소사이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위험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지금 시대를.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리스크 소사이티라고 위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있고요. 주변에서 느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긍정적인 두려움과 다른 한 가지는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얼음이 많이 얼어 있는 곳을 여러분이 지나가시면 넘어질까 두려워서 조심해서 가시잖아요. 그런 두려움은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또 병이나 사고를 위해서 미리 뭐 보험을 들어놓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 그 긍정적인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큰 개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볼 때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발표를 해야 될 때 그 겪게 되는 정상적인 두려움은 사람들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줘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것들을 긍정적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 운전을 방어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비만과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음식을 좀 적당히 먹고 또 적게 먹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긍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것도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나 평안이나 아니면 희망을 완전히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아니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잠재력까지도 모두 파괴해버리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만저도 깨뜨려버리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뭐 거절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비난받는 것, 아니면 그 피해당하는 것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쓸데없는 것, 모든 것에 공포증이 있습니다. 만성으로 사람들을 대인 공포증이라든가 아니면 장소에 대한 공포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질환에 대한 공포증, 죽음에 대한 공포증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럴 때 그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들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인간에 있는 근본적인 그 공포를 세 가지로 이게 정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근본적인 공포라 그럽니다. 죽음, 그리고 무의미한 것, 그리고 죄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있고요. 이것이 가장 인간들이 그 압박을 받고 사는 세 가지 공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떡하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이 무의미한 것에 대한 공포,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 죄의 의식이나 아니면 죄책감에 대한 그 공포,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긍정적인 것으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재능을 충분히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써야 되고 또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이 부정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두려움에서 정말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설명, 제가 방금 전에 드린 것 같은 그 설명이나 어떤 철학적인 교훈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라고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대부분 서 있었어요. 앞으로 2개월 정도만 더 있으면 그들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공포심은 누구에게도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그 2세대,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피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정말 좋은 땅인데 우리는 안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거인들이 있고 성벽이 높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밤새도록 울었다 그럽니다.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요. 가나안 땅 사람들만 보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그들의 말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2세대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의 부모님들처럼 두려워하며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뭐 다른 거 다 빼놓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전쟁입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조직도 없고요. 무기도 없습니다. 강력한 수적 우위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필요한 숫자도 무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 숫자가, 머리 숫자가 많아야지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무기가 있어야지 이기는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능한 군대 지휘관이 있어서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냐?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땅의 지형을 잘 알아서 그 땅에서 어떻게 지형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막을 수 있는지 아느냐? 그것도 몰랐습니다. 제대로 온 군사 교육 못 받았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한 거는 광야 헤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인 어떤 신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대항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군사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시면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속에 너희들이 혹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미리 읽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18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오늘도 우리 중에도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 과연 내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있는 빚이나 아니면 내 사업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곧 은퇴할 나이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등등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억을 자꾸 조작합니다. 조작된 기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공포 이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조작된 기억을 주어서 위험의식을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병에 걸려, 코로나에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보다 3배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가 아니라 그 걸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의 기억을 조작을 합니다. 어떤 것을 부각하고 기억하느냐가 두려움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단은 자꾸 부정적인 요인만 계속해서 부각시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은 문제를 그래서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회피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18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용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이란 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이 그 지역을 제패하고 있는 패권 국가였단 말이에요.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비하면 가나안은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강대한 나라 애굽도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었습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은 애굽에 비할 땅이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내어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한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승리께 주시는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두려울 때 제일 말을 많이 합니다. 두려우면. 말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근데 좋은 말을 만들어내면 좋은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만들어냅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여태까지 하신 모든 일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릎 꿇으셔서 출애굽하게 만드셨다면 가나안 땅은 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승리케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다 불확실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부정적 미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쪽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는 거를 생각해도 정말 힘든데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래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실패를 아예 예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될 것, 실패할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떤 학생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싶은데 항상 하는 생각이 아 나는 이 대학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지고는 여러분 그 대학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서울대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졸업 저기 뭐야 유학 오신 분들이 저희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몇 분이. 근데 정말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정말 공부 잘하더라고요. 정말 머리들이 보통들이 아니고 공부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중에 한 분은 나이가 60이 넘으셔서 신학교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초창기에 뭐 국비장학금을 오셨다나 해서 미국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미국에 둘러앉으셔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자기가 어떤 그 엔지니어링 펌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되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딱 60세 되던 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나머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펌을 전부 다 저기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신학교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60이 넘으셨는데 공부는 우리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그분은 이제 거의 뭐 도서관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주로. 제 방에서 하지. 근데 도서관에 계시길래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히브리어 시험이 있었는데, 저기 전사님, 저기 히브리어 공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계시냐. 좀 좋은 거, 나올 만한 거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샘 전도사님은 뭐가 나올 것 같냐고 그러셔. 아유 저는 감도 안 잡힌다. 저는 사실은 그냥 B만 맞아도 그냥 감사하게 점수 받고 갈라 그런다 그랬더니 저보고 딱 쳐다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샘 전도사님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람이라는 게 A를 받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도 A 받기가 힘든데 B를 받겠다고 공부를 하면 그거밖에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항상 공부할 때 그냥 뭐 이 정도만 받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별다른 목표를 안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표가 항상 A인 거예요. 그리고 A에 맞춘 노력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집에 와서 생각한 게 참 많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만약에 A라는 걸 목표로 갖고 살았으면 내가 뭐가 됐어 됐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분들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또 지금은 이제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나가 있는 박덕균 목사라고 있습니다. 교수인데 저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서울대학교 영문과 나온 친구고 무기 유학으로 왔습니다. 신학으로. 공부 정말 잘해요. 같이 공부를 해보면 와 진짜 제가 저도 공부 이렇게 오래 하고 뭐 이런 하는 거에서 집중하면 꽤 한다는 사람인데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새도 정신이 안 흐트러지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된 게. 정말 진짜 공부 잘하더라고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행이라는 것도 바라지 말아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도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걸 왜 할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돼도 찝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부정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될 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빼고 자신들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자신을 사랑하고 비전을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확실한 미래적 상황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보다 그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만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그걸 더 크게 보이게 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부정적인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진짜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만 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게 하면 두려움으로 그것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21절에 설명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이다. 무슨 말이라고요? 출애굽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할 때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상황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대서양을 건너는 한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승객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한 커플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소년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앉아가지고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폭풍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을 되찾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을 때 그 소년을 본 그 커플이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야, 너는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니? 그랬더니 그 소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버지시고 이 배를 움직이시는 키가 사랑하는 아버지 손에 있는데 제가 왜 두려워하겠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키는 누가 잡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키는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패배나 질병이나 그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는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일을 내 하나님,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울 힘을 없애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은 자와 너를 피해 숨은 자까지도 뭘 하시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왕벌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적들만 보고 두려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빚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까? 시험입니까? 여러분, 지금 힘이 없다고, 지금 돈이 없다고, 지금 실력이나 능력이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무슨 재주로 그 여리고성을 넘습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요, 참 컸던 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가면 여리고성이 토성이거든요. 그 토성 자리가 있습니다. 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아직도요. 이게 지금 몇천 년 된 일이잖아요. 아직도 그 토성이 남아있고요. 동네 애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토성 자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엄청났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 말씀드린 여리고가 가면, 여리고 가면 조금 우울한 분위기가 든다고요, 이상하게. 동네가 좀 그런 분위기가 나는 동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토성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리고성이 서 있을 때는 얼마나 그 성이 강력하게 보이는 성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뺑뺑 돌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섬기는 사람 400명 혼자 상대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여리고성도, 그 어떤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누가 그 미래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고 노래 가사도 있죠.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내일이 너무나 두려워질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확신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가운데 폭풍이 다가오고 질병의 위기가 다가오고요. 믿는 사람에게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또한 실패도 있고요. 죽음도 이룰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외면이나 거절이나 조롱이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인간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 하나님께서 조금씩 내 앞에서 적들을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조금씩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급히 멸하게 되면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만 번성해서 결국 그 들짐승이 너희를 해할 수 있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조금씩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급함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급병에 걸려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아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예요. 그거는 한국 사람이라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급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너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23절에 그들을 내게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고 그들을 완전히 그 뭐라 그래요? 정복할 수 있도록 넘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걱정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두려우니까 괜히 엉뚱한 거 붙잡지 말라고 25절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금붙이나 뭐 샛덩어리나 그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정말 그 과정이 길다 할지라도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성공도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곤충학자인 찰스 고안이라는 사람이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는 애벌레를 연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고치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 나오는 광경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작은 고치 그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을 막 이렇게 막 몸을 비비고 막 들락날락하면서 있으니까 나비가 안쓰러워서 이 곤충학자인 찰스 고만이 가위를 가져와서 고치구멍을 조금 잘라줍니다. 그래서 나비가 이제 그 쉽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한 게 이제 나비가 나와서 날개를 펼치면서 아름답게 날 것을 기대했는데 나비가 나오더니 날개를 질질 끌면서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렸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비는요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은 고치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날개의 힘이 생기고 나비 다리에 기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곤충학자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구멍을 넓게 뚫어준 것이 이 나비가 마땅히 겪어야 될 그 과정을 못 겪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날지 못하고 여러분 죽고 만 것입니다. 나비가 정말 비상하려면 고치에서 고통스럽게 나오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아무런 고난도 경험하지 않는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쉽게 쉽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어떤 습관적으로 아니면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섬기는 척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조금만 무슨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신앙을 툭 놔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이야 이민을 떠나는 게 지금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이민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갔습니다. 갔더니 가나안 땅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기근이 와버립니다. 또한 거기 가서 살아서 이제 어떻게 터전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안 생깁니다.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 자녀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도 바치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시험도 겪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 안 믿을래요? 안 할래요? 그리고 던져놓고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간신히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애굽의 공주가 발견돼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 때는 좋았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가서 살인자가 돼버리고 도망자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까지도 쉽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 고난과 두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고분고분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만 있으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모세를 괴롭힙니다. 그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남자만 60만 명이라는데. 한마디로 요즘 얘기하면 아마 그 정말 악플 때문에 아마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그렇게 어려움,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고 민수기 21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모세는 어쩌면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은혜를 받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디모데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사울왕처럼 블레셋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으로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의 전투에 승리하고도 이세벨이 내가 그 죽이겠다는 말,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 도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두려움으로 원망하고 밤새 울부짖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배신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정말 기독교 운동을 했던 리차드 범브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박해를 받아서 옥중에서 18년 정도를 수감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려워하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말씀이 눈에 많이 띄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도 있겠다, 감옥에 있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있는지를 세어보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1년 365일. 죄값으로,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범브라 목사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요. 우리의 사명을 회피하게 만들고요. 정말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도피하게 하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도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일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두려움을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전적으로 신뢰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원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승리하신 것, 함께 하시는 것, 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를 이루게 하시는 것, 주님 그것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귀한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 한번